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임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니까 이 앙상블이 음악학교 내일 이렇게 미국 간다고 음악학교 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앙상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청년의 워크샵을 이렇게 가졌는데 청년들이 마음속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서 아이들이 말씀이 이끌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복음의 일꾼이 돼서 살 텐데 하는 마음이 들고 청년들이 말씀에 잡히면 좋겠다. 요즘 이제 마인드 강연 집회 준비하면서 워크샵을 가졌는데 좀 바쁘긴 해도 시간 우리 청년들과 만나면서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청년들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저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앞서 일하실 때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아, 저 형제를 교제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교제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주님이 내 앞서 이렇게 행하시니까 너무 쉬운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 감당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어제는 저녁 때쯤 한 학생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며칠 전부터 그 학교 교사가, 음악학교 교사가 저에게 자꾸 연락이 와요. 이 학생 상담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하고 시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그냥 지내게 됐는데 어제 학생이 불쑥 찾아왔어요. 혼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음악 공부가 쉬운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음악 공부가 정말 힘들다. 이 학생이 음악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선생님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선생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같이 안 돼. 그건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욕이 나오더라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내가 들어달라는 것도 안 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못 믿겠다 강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음악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 공부를 하는데 처음 공부를 하는데 첫 음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 애를 먹었다 하더라고. 노래를 부르려면 첫 음을 딱 잡아야 바로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데 첫 음을 못 잡으니까 노래 시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첫 음은 잡을 수 있게 됐는데 한 곡 연습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러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다른 친구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려면 자기가 연습해야 될 곡이 한두 곡이 아닌데 한 곡 연습을 해서 마스터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야, 소망스럽대요. 한곡 연습하는데 6개월이나 걸려서 한 곡을 마스터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데 야, 그런 이 학생이 장래 커가지고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베이스 야 음악가가 되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도저히 아니 6개월에 한 곡 연습해가지고 6개월 연습해서 한 곡을 마스터할 정도나 그러면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었나요? 야, 화제거리가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야, 6개월에 한 곡 했으니까 다음에는 4개월에 한 곡 안 되겠나?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한 달에 한 곡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가면 하루에 한 곡 될 수도 있을 거야. 모두들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니까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너는 선택권이 없어. 하늘이 내려준 목소리라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소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선택의 권한이 너에게는 없어. 그러면서 다 이렇게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석성환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석성환 형제 보면 늘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생각 속에 잠겨서 사는 모습을 봤고 3년 동안 늘 환청을 들으면서, 그런데도 그 막 환청이 들리지만 내가 이런 환청이 들리니까 음악 공부 못하겠어, 그래 안 하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교회가 인도해 주는 대로,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는 대로 계속해서 음악 공부를 해오는 동안 지금은 그걸 다 이기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학생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이 학생 교제해 줄 게 더 이상 없더라고요. 왜냐고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수요일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음악학교에서 공연을 했는데 합창을 부르는데, 합창 부르는 도중에 자기가 솔로로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딱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생각이 하나 딱 스쳐 지나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니 나는 너무너무 노래를 못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잘하는 애들 많은데 왜 잘하는 애들 안 시키고 왜 못하는 나를 자꾸 시키는 거야 이제. 근데 수요일날 노래를 들어가기 직전인데 생각이 하나 딱 스쳐 지나가면서 너 하나님께 욕했잖아,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순간 소름 끼쳤어요. 노래 그러면 못 불렀겠다. 근데 야 하나님은 있잖아요. 방법이 많으시죠, 그죠? 하나님 희한하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너 하나님께 욕했잖아 하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는데, 그 기억이 지나가는데 순간 감사가 마음에 팍 끓어오르더라는 거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욕을 했는데 그런데도 나를 세워주는구나, 그런데도 나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팍 끓어오르,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감정을 잘 억제해야 되는데 끝에 그냥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그 마무리를 잘못했다 하면서, 그래서 그 사연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형제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 얼마나 은혜로운지. 야 그렇지
왜 네.
그 이거는 이런 거야.
예.
하나님이 야, 이 형제 마음을 한순간 딱 바꿔놔버리니까요. 이제는 뭐 힘들다는 것도 지나갔고요, 하기 싫다는 생각도 지나갔고요, 마음에 감사가 그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 발로 절대 나를 찾아올 사람이 아닌데, 아이가 아닌데 자기 마음으로 이제 쭉 자기 발로 찾아왔더라고. 제가 이 학생 형제와 가족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쟤를 미국에 가기 전에 교제를 좀 해서 가야 되는데, 저 마음 바뀌어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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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런 자기를, 자기라는 한계에서 딱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못하는 거 문제 안 되잖아요. 나는 마음의 생각할 때 야 영재야 너 그냥 이 교회 안에 붙어만 있어도, 그냥 여기 이 자리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한 부족한 대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된다.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또 내가 그런 생각에 끌려가면 어떡해요? 또 끌려가면 돌아서면 되지 뭐. 또 끌려가면 어떡해요? 또 끌려가면 나한테 또 찾아오면 돼. 맨날라도 돼요? 돼. 너 여기 있는 거 바나나 뭐 이거 다 먹고 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게 없잖아요. 나는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의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때마다 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종이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도 그때마다 나를 건져줄 교회와 종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워. 저녁에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민수기 21장에 노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물뱀을 떠나가게 해주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불맵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누가 쳐다보면 살아요? 물린 자. 누가 불뱀을 없애달라 그래요? 안 물린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불뱀 좀 치워줘요. 이 불뱀 좀 없애줘요. 이 불뱀 좀 제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안 해요. 이미 불뱀에게 내가 물려 죽게 생겼는데 불뱀 떠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인간의 욕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약속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살죠. 물린 자들이 그걸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불뱀을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 이 성경에 쳐다보면 산대요. 누구든지 물린 자면. 자,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사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물린 자들 중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 안 돼. 그 말 없더라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너무 은혜롭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은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여기 다 모였죠, 그죠? 자, 여러분이 불뱀에게 물렸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얼굴이 붓고 온몸이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믿음도 없고 신앙에 관심도 없고 그냥 억지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의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노뱀, 노슨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쳐다보면 살리라. 야, 쳐다보면 사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하든 지금 내 마음이 불신이 있지만 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이 어둡지만 지금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 노뱀 바라보면 살겠구나. 아멘. 왜? 바라보면 산다고 했어. 그 노뱀은 뭘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 광야에서 불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린 자 가운데 모세를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건 불문에 붙이고 절아 봐, 절아 보면 살 거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조건을 갖춰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예, 내가 주님 바라보면 되겠네요. 내 모습이 추하지만 내 모습이 더럽지만 내가 불성실하지만 정말 내세우고 자랑할 것 없지만 내가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야, 성경이 너무 신비하고 놀랍다.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습을 전혀 보지 아니하고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노뱀만 쳐다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받으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민수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19절 구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자꾸 나를 바라보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내 추한 모습이 보이고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일 안 하실 거야. 막 그 마음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싸움이 헛되고 무익한 게 뭐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셨어.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는. 그런데 연약한 거 문제 돼야 안 돼요? 내 부족한 게 문제가 되나요? 내 못난 게 문제가 되나요? 내가 불성실한 게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안 돼. 나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붙들어 매놔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 음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가면 내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하나님은 내 음을 보지 아니하시네요. 내 연약함 보지 아니하시네요. 괜한 걱정을 했네요. 괜한 염려를 했네요. 괜히 육신의 생각이 빠져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살았네요.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떠든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그렇죠.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치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연약해서입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뭐냐면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는 주저하고 형편이 더 크게 보여지니까 마음에서 되겠나 싶고 그냥 육신에 머물려는 마음이 많은데 교회가 종이 끌어줄 때 마음을 받아서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더 이상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내 자신에게 매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나를 꾸미고 갖춰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건을 갖추는 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나를, 내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실한 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잘한 그것으로, 여러분의 성실한 그것으로, 여러분의 의로운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어떤 선한 것으로도, 내게서 나오는 어떤 의로운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오실 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이끌려온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가늠을 하게 됐습니까? 왜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이끌려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이 여자의 마음의 세계를 결국 들여다보면 그는 결국 죄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음란한 생각에 매여 있는 동안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다다르게 됐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 몰라서요? 아니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이렇게 추하고 부끄럽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야만 하느냐?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죄악이 끄는 그 어두운 힘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두들겨보면 참 많은 것에 매여있고 엉토당토 않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들겨서 마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재밌어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자기 못난 것에 매여 있는 사람, 못 배운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얼굴 잘난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키 큰 것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키 작은 것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또 매여 있는 사람.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이렇게 신앙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세상에 매일 것도 많아 매일 것이 없어서 큰 쓸데없는 생각에 형편에 얽매이고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다 마음에 끄집어내놓으면 참 유치한 이야기가 많고 그렇죠? 아 이쪽이 좀 목소리가 크게 나오시네. 그래서 사실 말하자니 너무 유치해서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죠? 그죠? 또 섭섭함이 느낄 때 보면 섭섭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부부 사이에 그렇고 자매들 사이에 그렇고 그렇죠 그죠? 야, 그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막 부엌에서 뭐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막 그 머리채를 잡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어보면 부엌은 늘 전쟁터 같아. 요즘은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쁜 소식지에 어떤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선반에 얹어져 있는 꿀 항아리를 내리다가 턱 떨어뜨려가지고 퍽 깨져버렸어. 단내가 나니까 파리가 날라오잖아요. 한참 후에 와보니까 그 굴에 파리가 앉아서 그걸 빨아먹다가 아예 굴에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 왈 꼭 끝장을 봐야 되겠니?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신호등 어겨가지고 경찰이 잡혔는데 끝까지 우겼다 하더라고. 경찰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경찰 불러가지고 야 너 봤지 그지? 봐요. 여 증인이 있잖아요 아저씨. 네. 아 그래 시인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아 그래도 끝까지 우겨봐야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이제는 그냥 죄악에 이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이 돼버립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더듬어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속에 하나같이 마음에 막 메어 있는데 비록 유치한 거라도 메어 있는 건 메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아이고 차마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이런 말 못하겠다 싶지만 메인 건 메인 거고 갇힌 건 갇혀 있는 거니까 문제는 드러나야 치료가 되지. 드러내야 벗어나는 거지. 내 속에 숨겨놓은 상태로 가려진 상태로는 치료가 안 되는 것이고 벗어나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너야. 이게 너야. 너 지금 올라오는 그 육신의 작은 생각 하나도 못 이겨내잖아. 봐, 끌려가고 있잖아. 봐, 그 생각에 매여서 살잖아. 정확하게 생각의 세계가 끝이 나면 벗어나는 건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 마음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의 생각 하나 올라오면 그대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생각의 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스스로 못 벗어나잖아요. 감사한 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끌려왔다는 사실. 그렇죠? 여기 성경을 보면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제 그 여자를 정죄하고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언제 정죄가 끝나죠? 언제 심판이 끝나죠? 여러분 언제 그를 종사하는 무리가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다다를 때, 예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땅이 어두운 상태로 뭐 수만 년이 지났다 뭐 몇천 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 언제까지 어둠 속에 있느냐? 빛이 임하기까지.
그래 안 그래? 예.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빛이 임하면 흑암이 끝나는데 빛이 임하기까지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문제 속에, 형편 속에, 또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가둘 때가 있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집어넣어놔도 기어나오는 사람 있죠, 그죠? 그 기어나오면 다시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기어나오는 건 그건 가짜거든. 하나님이 건져줘야 진짜 벗어나는 거지. 그 사람 다시 매이게 돼 있고 다시 갇히게 돼 있고 다시 그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둬도 그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리시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게 하신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뜨려서 뭘 하시는지 알아요? 그 기대, 그 자신에 대한 기대와 모든 방법을 다 빼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그 가운데서는 여자를 향하여 주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 여자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넌 이제 죄가 없어. 너 온전해. 너 깨끗해.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이전에 네가 어떤 모습이었든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가 조금 전에 간음을 했어. 그렇지만 난 정죄하지 않아. 맞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걸 보세요. 율법으로는 이 여자가 죽어야 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율법 앞에 서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 앞에 자기를 세우게 됐을 때 사망이 임하게 되면서 자신의 길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림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듯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 이게 새 언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매여서, 행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매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료가 돼서, 그것이 정리가 돼서, 그것이 벗어나져서 해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을 주셨으면은요, 자,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 얻어서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주신 것처럼 그 언약이 나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을 그날 이후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면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하신대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면 기억 안 하시죠? 거짓말 하실 수 없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자주 하죠, 그죠? 애들 막 혼내놓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마. 이번에는 내가 잊어버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 녀석 또 그런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남편 되신 분이 한 주 전에 저번 주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요 죽음을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번에 아파가지고 죽다 살았어요. 내가 죽음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내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크고 복된 게 어디 있어? 막 그 얘기를 하십니다. 복음을 쭉 전하는데 감사한 게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이고 예수님이 영생으로 주셨는데 아멘.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죠, 그죠?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밀어넣을 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내가 좀 가난한들, 내가 좀 부족한들, 내가 좀 뭐 정말 세상적으로 내가 풍요롭지 않는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이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돼서 형제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야 교회 안에 연결된 지 오래되셨는데 질기기는 질기신 분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포기 안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린 벌써 포기했을 텐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요일날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하러 오십시오.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목사님 물으시는데 아 이분 죽다 살았습니다.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한마디 아무나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됐어. 이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봄이 돼서 따스한 기운이 돌면서 메마른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탄생하는 생명을 낳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 소망스럽고 여러분 간음증이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동안 매여있고 두려움에 쌓여있고 묶여있던 데서 자유를 얻어서 너무너무 기쁠 것 그에게 임한 자유가 그를 육신의 기회를 삼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그 삶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소망스러워. 제2의 간음죄 잡힌 여자, 제3의 간음죄 잡힌 여자, 제4의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간음죄 잡힌 여자가 돼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자기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할 것이라 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어둠에 빠지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여자 보고 그렇게 노력하라는 겁니까? 이제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네가 나와 함께 행하며, 네가 나와 함께 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이끌고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질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 나에게 매이지 않고 내 연약한 것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행하게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모습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 열리신 피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면서 그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